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새로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밝혀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사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실만을 살지 않습니다. 아니, 현실을 살더라도 미래를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요, 미래를 현재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미래와 현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적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래와 현재는 그 언약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또 한 번 반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집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 선한 말씀이 성취할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될 지경 아닙니까? 그들이 판 차보가 지금 성 앞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1년도 남지 않았어요. 멸망할 겁니다. 철저히 부서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짐이 끝이 아니고 패망이 끝이 아니고 파멸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말의 이 말이라는 것이 일과 동일하게 쓰인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은 곧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말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은 곧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회복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메시아가 난다는 말 아닙니까? 무엇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 그건 메시아의 오심에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이 무슨 일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 얘기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지, 인간이 선과 악의 판별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과 악의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인류에 일어나는 일이 성경의 전체 기록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버리잖아요. 그들이 또한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삶의 끔찍함을 아시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에 첫 발을 딛고 나서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존속살인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아니에요? 라멕이 또한 소년을 죽이는 사건 아닙니까?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살인이 점철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일대로 번진 것이죠. 규모가 확산된 것이 전쟁 아닙니까? 따라서 인간이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전쟁의 휴지기관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잠시 멈추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란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또 전쟁을 일으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역사에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의로운 가지,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왕이 그나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편에 설 때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이후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인간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느냐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 있는 다윗, 그 다윗 왕과는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 것이고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로보암으로 비롯되는 인간의 정의, 인간의 공의는 끊임없는 타락과 부패를 가져온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남유다도 타락해서 멸망했다. 그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스바 여왕이 말이죠. 솔로몬 왕에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칭찬을 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도 예?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함으로써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는 왕의 덕목이에요. 왕의 덕목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상관없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실천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런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주장하기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을 얻고 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말이 성취될 때 오는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에서 오는 이 제사장들의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회복이에요.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정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회복된다, 구원받은 한 민족 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치적 질서와 종교적 질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정치적 질서와 종교적 질서가 완성되는 그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실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폭력이에요, 폭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선 중간 그림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 왕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정치적 질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로부터 회복되는 정상적인 제사 제도의 확립, 내지는 정상적인 레위인들의 회복 것이죠. 그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회복의 두 기둥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진 것 때문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면 기둥에 뿌리 째 썩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선한 말이 성취되는 것,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 다윗의 끊어지지 않는 예, 집안에서 정치적 질서가 확립될 것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음으로써 신앙의 질서 또한 회복되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이후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 언약을 누가 파기하겠느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새 언약을 내가 내게 주노니 이 법은 이때의 이 돌에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한 그 새 언약이 새겨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일어나면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 밤과 낮의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까? 밤의 때와 낮의 때를 뒤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걸 뒤바꿀 수 있다면 내 언약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밤과 낮에 대한 내 언약을 주야라고 하는 밤과 낮의 경계를 너희들이 허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새 약속, 새 언약도 허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오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은 다윗과 같은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 시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의롭게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고 진정한 레위인 제사장보다도 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 아닙니까? 23절 2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다시 심판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두 가계란 어디를 말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히고 모든 열방 국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멸과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목전에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파멸이 아직 눈앞에 있는 것 같다가 회복이 먼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다가 이런 시간 네, 혼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뭐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이 없다든지 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들을 택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고 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맺은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선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건 선지자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후손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의 후손이건 계속해서 그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즉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함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큰 뿌리, 큰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긍휼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된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또한 읽혀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든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종, 부당한 종, 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말이죠. 이 종은 100데나리온을 따지느라고 그걸 또 감옥에 넣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까? 왜 그걸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십니까? 보면은 성경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자식과 모든 재산을 빨아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한 이유, 인간의 죄악을 탕감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여관에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비를 대주고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 돌아올 때 치료비가 모자라면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비유의 클라이맥스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맞아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 달란트를 탕감받든지 강도 만난 자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치유해 주든지 집 나간 아들을 맞아주든지 그 모든 동기는 구원의 동기와 일치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걸 우리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한 일을 이루십니까? 왜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왜 새 언약의 시대를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까?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정의가 얼마나 입에 발린 정의가 되고 말았습니까? 사랑 없는 공의가 얼마나 세상을 메마르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의는 사랑에 기초한 공의요,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기초한 그런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이 주장하는 사랑과 공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어느 쪽이든 사랑과 정의를,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참된 공의와 정의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의와 정의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십자가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복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소명 또한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역병이 창궐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부조리나 부패나 타락이 만연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없이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내일 또 주일 예배를 그리워합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랑이 정의와 공의가 기초화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정의와 공의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늘 부딪힙니다. 인간의 공의는 늘 다툼과 시비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비와 그 분란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정의를 말하면 전쟁이 되고 맙니다. 개인과 개인이 정의를 말하면 법적 분쟁과 시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랑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대립하고 분열하고 반복하는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누가 옳습니까? 누가 더 옳은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정의입니까? 누가 공의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죄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주님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 땅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살피고 또 살펴도 이 땅에 정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 정의를 내세우기 전에 주님 먼저 품는 사랑과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무슨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높여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의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사랑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삶으로서 이 땅에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공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실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공의로우신 사랑과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사랑과 공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